베드로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82면 383면 쪽에 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의 이 시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 특별히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이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베드로 사도가 시작하면서 순종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어떤 순종이었냐면 사회 제도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 그 다음에 그 종이, 사원들이 자기 주인에게 하는 순종,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순종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섬김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때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모습 중에서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섬김과 순종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난다면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또 하나의 다른 한쪽의 모습은 그 모습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가 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섬김의 자세를 먼저 보고 순종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자세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자의 그런 섬김의 자세가 목회자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섬김의 모습을 목회자한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셔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겠는데, 먼저 이 그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세라고 우리가 흔히들 보겠습니다. 1절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하노니, 장로들에게 구하라는 말씀 중에서 섬김의 모습이 나오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로는 오늘날에 말씀하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는 사역하는 장로입니다. 목양하는 장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 이렇게 나오고, 뭐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장로들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사실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도 장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도 여러분들 그 신앙 그 유아 세례나 이제 세례 받을 때 교회 장로가 두 명이, 장로가 누구냐 하면은 목사가 장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엘더예요, 엘더. 저도. 왜냐면 목사는 본래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치리권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다스리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가 믿는 이런 장로의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겸비한 것이 목사요. 목사가 또 목사이면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장로님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장로님은 행정 다스리는 그런 행정에 대한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장로는 그냥 단순한 오늘날의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사역하는, 목양하는 장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감독, 장로, 이것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로나 감독이나 다 이제 목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제 장로의 자세, 이제 목회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쭉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섬김의 부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세이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 개혁 개정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죠. 부득이함,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함과 바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원하는 자세. 자원하는 자세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자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양무리를 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이제 헌금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데 이제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게 되면은 그 헌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걸 억지로 드린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헌금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억지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우리가 자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원해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될 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사회 제도에 순복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주를 위해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할 때도 제도를 순종하는 것도 제도 자체가 좋아서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사환들에게 권면할 때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순복하되 이렇게 돼 있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돼 있습니다. 순종의 근간을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동기가 무엇이냐? 순종할 때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For the sake of God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할 때도 무엇입니까? 그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미암아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질서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을 쫓을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한 섬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있지만 청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어보니까 꾸준히 계속 읽는 청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뜻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의 삶은 바로 자원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모습, 섬김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섬김의 모습에 있어서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더러운 이 여기서 보면 not greedy for money. 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사역을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이 더러운 이득 돈을 위해서 하는 섬김이나 사역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이 더러운 이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돈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 목회나 섬김이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사역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이런 돈이라는 것에 대한 물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욕심을 떨쳐버려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더러운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솔직히 말하시면 다 돈을 좋아하실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돈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을 막 뭐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죄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빠져서 돈 때문에 자기 욕심을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해서 그 물욕이 생기고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고 누군가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은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목사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한 논리를 쓰게 됩니다. 목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나는 돈을 사랑해도 된다.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도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건 직장일을 하시건 여러분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일부 성도님들한테 제가 할 수 없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 잘 돼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아멘 하셔야죠. 근데 잘 보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쫓아서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려서 그 돈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이 목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섬김의 자세입니다. 즐거운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즐거운 뜻으로 여러분들 행하시는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 또한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가 이런 어떠한 이런 자세입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저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주장하기보다는 성도님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알면요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를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지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쁩니다. 자기가 더 아는데, 자기가 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건 아니야, 이건 내가 여기서 10년, 20년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주장하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만약에 엔지니어가 한 10년, 20년을 일했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엔지니어가 아닌 학교 선생님이 엔지니어한테 그 엔지니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얘기를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벌써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을 이제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아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성도님들보다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아니까 주장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성도님들한테 그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들 그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까, 성경적으로 아니까, 신학적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 아니까 바른 길이 어떤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싶고 설득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템테이션이, 유혹이 제가 있어도 사실은 권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별로 가치를 갖고 싶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간순간 이 주장하는 자세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맡겨온 자들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도 목회를 잘 하시는, 물론 하나님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목회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왜냐하면은 상당히 내 자신이 권위적이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만 잘하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아요. 목회자인데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잘해요. 부드럽게 유머 감각도 던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권위적인 건지 자기 주장을 한 건지 헷갈려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제가, 아,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구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랬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차라리 주장하지 말고 그냥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 약물의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인식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물의 본이 된다는 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섬김의 자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자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부분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래요,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연약하고 저는 아직 나중에 그렇게 뭐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성경이 목회자들에 대한한테만 쓰여진 서신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배소서는 예배소서의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쓴 서신서가 아니라 예배소서 전 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전 교인들한테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한테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모두에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한번 이것이 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도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양무리들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정말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에서 먼저 일대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나만 아는 내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은 억지 논리예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무리들에게 형제들에게 본보기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본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쫓아가는 자의 삶이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이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주장하고 싶지만 주장하고 못해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 주장을 하고 싶어요. 주장을 해서 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어쩔 땐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말씀이 주장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 주장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제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반대편으로 주장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주신 주장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으로 저의 주장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과 또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 않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야 할 의미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면 이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고 즐거운 뜻으로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떻게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목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시죠? 예, 일부에서는 모든 성도님 다 아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있어요. 예비됐어요.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에게 말한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 의의 면류관, 면류관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이 헛되지 않는다고 했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류관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고 또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저한테 더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적인 면에서 있는 자의 그런 섬김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또 그런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한 생활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복한다,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순종한다. 젊은 자들이 누굽니까? 장로와 비교해서 연륜이 적고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또한 젊은 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경륜이 적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장로 직분을 받지 못한 모든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 자들은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사는 자와 같이,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것과 같이 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여기 있는 장로가 무슨 장로입니까? 요즘에 말하는 장로님이고 보다는 사역하는 장로, 목양하는 장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 교회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들에게도 목회자에게 순종을 말하고 또한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참 센 말이에요. 좀 스트롱한 말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시험을 받아요. 권위적이다, 위계질서다, 이게 군대 문화도 아니고 무슨 순종을 하느냐, 다 똑같은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뭘 순종하느냐. 근데 교회 지도자, 교회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목회자들한테 대한 순종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것을 원고로 쓸 때는요, 여기 제가 원고가 있는데 제가 잘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원고를 썼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순종이 뭐냐, 목사가 말하는 말을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고 협조하는 거다, 그게 제가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면은 잘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너무나도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좀 한 가지 더 좀 강한 어투로 말해서 더 순종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순종은 저에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이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장할 수도 없는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따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사람한테 좀 따라주셔야지. 아니 힘이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주장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시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의 문제지 제가 뭐 안 따라주시는데 순종 안 하시는데 순종해주세요 막 구걸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일부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제가 후회도 들긴 해요. 사실 저는 권위적인 목사도 되지는 못하고 권위적인 것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다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아마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어떤 면에서 순종해 달라고 말하냐면, 인간적으로 저한테 순종해 달라는 말은 목사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한테 관계가 안 좋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권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를 따라달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으로 제가 성도님들한테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목사가 권면하지만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말하는 말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한테 순종하는 것은 목사 자신한테 저한테 순종을,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권면할 때 말을 들어주, 말씀을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순종해 주시면 저한테 순종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한테 순종한다 생각하면 제가 목에 힘을 주고 권위적인 목사밖에 안 되죠.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른 말을 하면은, 바른 성경적인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들으시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이제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뭐 순종하고 안 하건 간에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구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제대로 좀 사랑해봐. 그리스도가 당신을 분명히,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기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위하여 들이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좀 본이 돼봐, 이그젠플이 돼봐, 나를 사랑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해봐, 그런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한테 이럽니다. 당신 나한테 좀 순종 좀 해봐, 순종 제대로 해봐. 그게 어디 순종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목회자한테 순종하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순종해봐, 순종해봐. 남편이 아내한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내가 알아서 순종해야죠. 남편이 여보 순종해봐, 순종해봐 할 때 그래 내가 다음번에 좀 순종할게 라고 한다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파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보기에 이제 순종이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순종이다, 저는 이 목회자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이 순종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싶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복과 순종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겸손하고 교만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복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보세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믿는 자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이제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목사하고 장로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할 때 항상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바른 목회자한테는 순종하지만 바르지 못한 목회자한테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왕을 대했던 다윗은 분명히 그가 사악한 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보실 때도 인간이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래요. 부족하나마 인간적인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보통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마 이런 설교를 다시 베드로전서 강의를 할 때가 언제 또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저는 주장이 항상 이런 파트가 있을 때 그 본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나와 있으면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제 설교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순종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제가 보기엔 뭐 여러분들이 보기엔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이 유치원 목사한테 순종할 수가 없어. 그가 말하는 것을 못 듣겠어. 시험에 든다. 교회를 못 나가겠다.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시험 들었다 하면은 다른 교회 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교회를 꼭 나와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회로 가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의 설명을 들으세요. 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궁금한 바를 이해가 안 되는 바를 납득이 안 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님들 생각에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오해였다 그러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고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와의 어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고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여러분들 저는 그냥 참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너무 시험이 된다면 찾아오셔서 저랑 상담해야 돼요. 그 문제가 저와의 관계된 문제라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한 자가 되어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주시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대적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막 순종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설교하는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6절을 보면은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을 높이세요.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그런 아무런 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7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겸손한 자는요, 자기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나 염려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케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그의 뜻에 그것을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염려와 근심을 헤아려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겸손의 삶을 사시면 살아갈 때 정말 참 그런 순종으로 인한 겸손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분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섬김의 자세, 그런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바른 섬김의 모습이 있고 바른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또한 위로하시는 권고하시는 돌보심을 받으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을 권고하시는, 저희들을 케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섬김의 자세와 순종의 자세와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